주님 영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방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부분에 해당하는 이사야 예언서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제 기억에는 예언서들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39장은 바빌론 유배 이전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이야기를 다루고 예언을 주축으로 하고 후반부 40에서 66장은 유배와 유배 이후의 시기,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살아있었다기보다는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 예언자들의 어떤 신탁,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후반부를 다시 유배 시대에 나온 부분 40에서 55장과 유배 이후 시대에 나온 부분 56장에서 66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1에서 39장을 제1이사야서라고 부르고 40에서 55장을 제2이사야서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56에서 66장을 제3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구분이 본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런 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 더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반부에서 유배 이전의 시간인 전반부에서 유배 이후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들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후반부에서 유배 이전의 신탁들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눠지진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사야 예언자가 실질적으로 살고 활동했던 시대를 다루는 전반부를 주도하고 있는 신학 사상은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하느님, 유배 이전의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머물러 계신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후반부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 포함되는 이사야서 후반부는 유배와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의 회복을 다루는 회복과 희망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 대목의 메시지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 민족들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느님 나라의 보편적인 성격과 연결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그런 보편적인 표현들이 눈에 띄는데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의 집은 성전을 말하죠.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이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오늘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하느님 신앙의 보편성을 그렇게 말 그대로 지키고 펼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문제는 현실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기록과 그 유배와 유배 이후의 이 기록과 비슷한 시기를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다른 책, 구약성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느헤미야기와 에즈라기에서는 이런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사상과는 정반대, 같은 시간대지만 정반대의 현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권의 책 가운데에서 에즈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유다인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몇십 년 만에 돌아왔지만 재건 사업은 연속되는 고난 속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제 출신 에즈라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인들의 가족관계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에즈라기 마지막 장 9절과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와 벤야민 사람들이 모두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때는 아홉째 달 스무 날이었다. 온 백성은 하느님의 집 광장에 앉아서 일이 이렇게 된 데다 겨울비까지 내리자 몸을 떨고 있었다. 겨울이죠. 그런 가운데 에즈라 사제가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배신하여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고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 보탰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이 지방 백성들 그리고 이민족 아내들과 갈라서십시오. 그분의 뜻을 실행한다는 게 이민족 아내와 이렇게 갈라서라는 말이 되죠. 그 말에 온 회중이 그 말씀이 옳다면서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에즈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의 반응이 이런 심각한 일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단순하기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관점이고 백성들의 관점이란 그 기득권의 관점에 묻혀져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글 속에서 백성들의 깊은 슬픔과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간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단지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버리고 내쫓아야 된다는 권력자들의 지침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모든 유다인 남성들이 그 정책을 온전히 따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말 그대로 가족을 버리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이는 반대로 오히려 유다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선택해서 자기 민족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에즈라기는 이 다양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지극한 순종이라는 단순함으로 묻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간에 남아있는 백성의 슬픔까지 다 감출 수는 없는 법이죠. 결국 이 슬픔의 원인은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선민사상을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결코 아니었겠죠. 그러한 배타성으로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지켜냈고 그들의 민족의 고유함을 지켜내었다고 또 자부는 했겠죠. 하지만 복음의 시대에 들어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러한 유다인의 배타성은 비판의 대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인의 그러한 배타성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오로지 유다인에게만 가해진 것이겠습니까? 오로지 유다인들만 그런 배타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유다인들이 왜 이랬을까 손가락질만 하고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유다인은 복음서에서 우리 인간 존재들의 대표들이었을 뿐입니다. 인간이라면 삶에서 누구나 그러한 배타성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구분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타성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본토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안 들어오기 전에 초반에는 본토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온 다른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려고 했지만 이제 선교의 시간이 꾸준하게 지나면서 어느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압도하게 되면서 결국 뭐 쪽수죠. 압도하게 되면서 교회 안의 판도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였던 바오로서관에서는 그 처지가 역전이 된 모습을 뭐 간접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붙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여기서 살붙이들은 자기 민족을 얘기하고 뭐 선교 덕분에 이민족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자기 민족들은 오히려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씁쓸한 마음을 바울의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동족 유다인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데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온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다교 전통으로 다시금 회귀합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유다교가 지니고 있었던 그 전통의 배타성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여기고 그 배타성이라는 전통 때문에 구세주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지 유다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타성 자체가 온전히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그걸 잘못 쓰니까 그런 거죠. 어쩔 때는 배타성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의 다 적용이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 좋은 예가 되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혼인에 묶인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이제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타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 두 사람의 혼인을 지켜나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그 배타성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었던 마태오 복음의 이야기는 그러한 배타성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 부인이 와서 나와라고 하는데 가난 부인이라는 표현은 그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장은 티로와 시돈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넘어서 있는 이방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을 정말 차갑게 대하시죠. 당신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파견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이방인을 뭐 복음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강아지라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사실 개죠. 개 취급하면서 그 여인을 폄하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라고 전합니다. 짧은 대화이지만 이 대화 속에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을 했던 구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믿음이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믿음에 달린 문제이지 인간의 속된 기준에 달린 문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한 이야기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웃의 신앙을 판단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그 이웃의 신앙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폄훼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영역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구별은 우리 시간 안에서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배타성의 모습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념이라는 빛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때문에 그 빛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 부정적인 배타성이라는 그림자를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신념 때문에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 때문에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신념의 바탕이 우리에게는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의 근본이 사랑이고 자비라면 우리는 그 바탕을 살아가야 되는 자연스러운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 사랑과 자비라는 의무 속에서 남과 나를 구분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같이 이겨내고 너와 내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 안에서 또 신앙생활 꾸준하게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